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 후서와 구약 욥기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받은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당신을 알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크고 귀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선물들에 힘입어 사람을 멸망시키는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던 복을 받았으니 믿음의 선함을 더하고 선함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자기 절제를 더하고 자기 절제의 참을성을 더하고 참을성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믿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더하고 믿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갖출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더욱 자라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 눈이 근시인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큰 환영을 받으며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지금 간직하고 있는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 그것들을 잊지 않게 늘 일깨워 주겠습니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새롭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밝히 알려주신 대로 내가 이 몸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다시 오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산 위에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이 말한 말씀들이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동이 트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에 있는 어떤 예언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20장 남아 사람 소발에 답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성장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적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쳐서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그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게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에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피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 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게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간략한 인사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해준 일들에 대한 감사를 앞에서 표현했다면 오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 하시는 역사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와 사랑의 역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까지 계속 자라고 풍성해져서 신령한 열매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속적인 영광이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의 문안의 인사들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라면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감사와 기도는 그 사랑을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이 역사의 종말까지 확장되고 커가기를 바라는 보다 미래적인 소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복음사역에 함께해온 사실에 대해 감사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준 빌립보 교회에 지속적인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6절 상반절인데 범죄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이유에서 사람은 선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물론 마태복음 19장 17절이나 누가복음 18장 19절에도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창조의 완성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된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들어와 선한 것을 악용하게 만들었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간 창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의 같은 옥중서신의 고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죄인을 의인 만드는 일, 즉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구원의 일인데, 이 일은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구속을 힘입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다시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 하반절인데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 즉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귀하고 선한 일은 주님을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과 함께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7절 상반절인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확신은 이런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마음을 주고받은 데서 당연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7절 중간인데 바울이 의무감에서나 그냥 지나치는 표현이 아니라 빌립보 교우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고백은 서로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확신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 사실 같은 신앙의 관계라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의 과제이든지 나누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데서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해석하지 않고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소통은 진리를 순종한다고 하는 귀도 안에서의 관계로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한 몸의 지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 하반절인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유리한 편에 서려고 하지만 바울이나 빌립보 교우들은 이런 어쩌면 육적으로는 손해나는 편에 함께하여 끝까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에 함께 감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귀도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의 증인이 되신다고 확인합니다. 이것은 단순 입에 발린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바울답게 신앙적 표현에서 최상의 검증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8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사도 자신의 심장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묘사함으로써 마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노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가진 사랑의 중심이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진실을 확인하기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8절 하반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진실을 보증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진실치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형벌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고 움직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산제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이 사실을 바울은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한 빌립보 교회에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감격하고 칭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러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향상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대략 네 가지 정도의 신령한 삶에 대한 성장의 부분이고 적어도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고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할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주었던 사랑의 풍성함을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사랑을 했는데 실제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째 항목임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하심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은 세상의 단순한 알무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더욱 확실해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10절 첫 부분인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지극히 선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한 것을 의미하는 낱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 최선의 것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분별력은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선의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속임수인가를 분별하여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온갖 거짓된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분별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순박한 사람들이 거짓된 사랑에 속아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0절 하반절이 세 번째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기도 내용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순결하고 깨끗한 삶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거리끼게 하지 않는 거룩한 상태를 예수께서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자신에게 붙은 사람들을 완전히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지켜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장의 모습은 예수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11절 첫 부분입니다. 예수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또 다른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이나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가장 사실적인 모습은 열매를 통해서 검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이미 풍성한 사랑의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 여기에 생명의 열매를 더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지요. 이러한 바울의 아름다운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11절 하반절에 바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388년간 계속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유대한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체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사실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짓는다는 구실로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은 그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장군이었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친은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열 지파는 드디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은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방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수와 지역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253년간 존속했고 19명의 왕이 나와서 통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왕들 뿐이었습니다. 왕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반기를 들어 살해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왕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그의 집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연 2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우상 숭배는 더욱 상행했습니다. 특히 북방 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 때에는 바알신 우상을 들여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80년간이나 남방 유다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했으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위에 오르자 이런 백성들을 건져 죽이는커녕 다시 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었습니다. 아합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우상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가장 요염하고도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알신을 가져와 섬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합 왕은 부인의 간악한 꾀에 넘어간 어리석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 혼자서 수백 명의 바알신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겨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세벨은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레멘으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임금은 예후일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는 참다 못하여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신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못 가서 불타던 열심이 식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후 다음의 왕들도 여로보암의 증제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멸망시켜버린다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722년 그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시리아로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보다 작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부분 왕들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악한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 건립 초기부터 나라가 부패했고 힘이 약했습니다. 남방 유다도 이미 르호보암 왕 때 그 기운이 쇠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사 왕, 여호사밧 왕과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와 다시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나라가 부흥할수록 타락도 쉽게 하듯이 남방 유다도 곧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바알신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전부 파괴할 때까지 유행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과 그의 손자 요시아 왕이야말로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 통치하면서 각가지 우상을 다 도입했고 만들었으며 번성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제단의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죽이는 참혹한 짓까지 즐겼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잃었던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자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물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는 또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왕들은 다 약하고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전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많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약 100년 전 아시리아인들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것과 꼭 같았습니다. 남은 백성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렸지만 약 20년 후에는 이들마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은 유다 민족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지만 역사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바빌론에 살았던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당시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멸망 직전에 노예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 좋은 한 유대 여인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주전 536년에 제1차로 수르바벨이 많은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 우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은 에사라는 포로로 잡혀간 지 80년 후에 제2차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자 먼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유대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 귀환했다는 이야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모든 사람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도 바벨론보다 강한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 외의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넘치도록 돌아오라. 내 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